여기에서 너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세관이라 그러면 오피셜한 빌딩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세관은 아니고, 갈릴리 거기에서 그 잡는 생선 있잖아요. 그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세금을 매기는 세금 징수대예요. 당시에 뭐 이만한 데스크 같은 거 하나 놓고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뭐 대단히 세관이라는 게 엄청난 사무실 앉아서 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이 본 항목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나가세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러니까 호수 그 근처에 있는 바로 걸어 갈 수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을 병자를 낳고 저기 치유하시고 그랬는데 해변으로 다시 나가셔서 무리들을 이제 가르쳤거든요. 해변에 가면 장소가 넓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티칭을 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이 그 세금 징수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레이를 보셨던 겁니다. 거기서는 생선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상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종의 교차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른 물건 팔고 뭐 사고 하는 데 대해서도 또 세금을 매기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레이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마태라고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나중에 복음서를 썼죠. 그래서 이 마태가 레이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리인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을 여기서 이제 특기를 했거든요. 중풍병자 사건 다음에. 근데 거기는 상당한 그냥 마음대로 이걸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특기한 까닭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누군가?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티칭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부름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뭐 자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내 편에서 보면은 내가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신자가 되겠다고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기로 이제 결정하는 그 주체는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일 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어려운 말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만드는 인조신은 많이 있죠.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사상과 나의 견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인조신을 내가 만들어내고 이런 하나님 내가 믿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뭐 따르거나 그 하나님의 뭐 능력을 체험하거나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각 종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고 드러낸 그것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뭐 헛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것. 우리가 거듭나도록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먼저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마음대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뭐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또 내가 자기 자신이 예수 믿겠다고 막 이렇게 응?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 하셨죠.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출발점이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세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점에서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는 미시나라는 그 당시의 유대인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자신이 선생을 정하고 그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한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굿바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전혀 달랐다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기의 제자가 될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서 불렀어요. 자진해서 제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아,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뜻 즐겁게 이렇게 반기시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다 하지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디스카리지 시키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권적인 은혜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여기 특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난이지만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곧 이제 새해가 닥쳐오는데 뭐 흔히 쓰는 말로 뭐 New Year Resolution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갑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때가 달라 내 사상이 또 달라지고 그러면 믿다고도 안 믿어 버리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상황 바뀌면은 뭐 변심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죠.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결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항상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내가 주 예수를 믿었다면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탈선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교회 다녀도 교회 안 나오고 뭐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 반드시 탈선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굉장히 세속적으로 해버렸다. 그렇다 할지라도 멀리 하나님은 이제 이를테면 멀리 떠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고 오류가 없이 확고부동한 뜻을 세우시고 나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투항하는 것입니다. 랍비들 소위 당시의 그 선생님들은 제자들 보고 나 자신에게 투항하라 그러지 않았죠. 내가 아는 내 지식에 투항하라. 나의 가르침에 굴복하라. 그걸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뭐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의 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라는 것이, 거기에 순복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의 대행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과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 그 인격체에게 나를 던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냥 뭐 나 믿고 구원 받으라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실제로 따르는 거예요. 당시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의 모범과 뜻을 따라서 순종과 사랑과 희생의 삶을 그 길을 택해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 그러니까 제자되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예수님 어떻게 나를 따르냐 하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제 고난을 상징한다고 치면은 각자 세상 살면서 고난이 많은데 그 고통만 해도 지금 견디기가 힘든데,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 더 지어주는 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엑스트라 고난까지 다 붙잡고서 예수를 따라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예수를 못 믿겠어요. 나 잘 되려고 하고 내 고통 없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은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고요. 제자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길대로 예수님이 가시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그 길을 정하시고 같은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같은 자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세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십계명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규정들에 맺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율례들, 여러 가지 뭐 음식 규례다, 무슨 안식일 제도다, 무슨 뭐 십일조다, 금식이다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거나 종교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관습적인 거, 제도적인 거, 뭐 자체에서 만드는 룰 같은 거, 그런 거, 뭐 교단에서 만든 거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을 보고 뭐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서 오직 예수님 자신의 삶에 투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체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라든지 혹은 그들의 경우처럼 자기 위에 빠진 그런 편협한 소위 말하는 그 정통주의, 뭐 미국말로 뭐 펀더멘탈리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교회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부터 그런 교회 생활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 종교로 전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인간 종교로 기울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좀 이렇게 떨궈 버릴 것이 많아요. 좀 떼어 버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지를 좀 칠 것이 많아요. 근본적이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규정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죠. 복음을 읽고 구원받는 것은 인간 종교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를 귀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과 제도적 전통으로 엮어진 외형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인간의 산물인 그런 형식이다, 무슨 의식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산 교제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부활 생명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알 때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파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걸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네 명의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레위를 부르신 것은 어부들을 부른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그 까닭은 이 어부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 직업을 천시하긴 했지만은. 근데 세리들은 당시 사회에서 아예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세리들은. 당시에, 왜 이렇게 낙인이 찍혔냐,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 그러면, 뭐, 어려운 말로 뭐, 분봉왕 이러는데, 어쨌든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어요. 근데 헤롯 안디바는 로마의 통치를 대행하는 일종의 막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헤롯 안디바가 로마를 그 통치하는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다 바쳤으니까 이적 행위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자신이 로마의 통치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것도 또 이적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배신자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뭐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고 하니까 결국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니까 그것도 의식적으로 불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회당에 출입이 금지가 됐어요. 이런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고 이방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이는 신성한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왜 월급이 없었냐, 그러면은, 로마에서 어떤 제도를 썼냐면은, 어느 지역에다가 이제 그 금액을 할당을 해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은, 액수는 얼마 이상해야 된다 하고서, 이를테면 뭐, 입찰을 붙인다, 그러니까, 그 경매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높은 금액을, 액수를 써내는 사람에게 그 일자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일정 금액을, 이를테면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월급을 안 준 이유는 부당 징수를 한 것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 어느 정도 받치고 나머지는 뭐 자기 마음대로 긁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분명 네 명의 어부들도 레이를부터 착취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를 자기들과 똑같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아니, 저런 레이를, 회사를 부르시다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사악한 세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손뼉치지 않았겠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레이가 돈방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를 걷어치고 즉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쩌면 레이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그 친구들이 듣고 와서 자기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 자기를 부를 때 아마 전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초대를 즉석에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급진성이에요. 이미 부름을 받은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저 세리하고 같이 다니는 베드로, 뭐, 이런, 요한, 같은 한 표로 봤을 거라면 다 죄인들이라고, 다 한 통속이라고, 같이 놀아노는 자들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보다도 더 쇼크를 받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본문에 나오듯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하고 있는 서기관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영어로 말하는 scribes, 성경 같은 거 이거 사본 베끼고 이런 사람들, 율법 학자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큰 쇼크를 받았어요. 율법 학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레이 집에 모였던 손님들도 다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들, 뭐 레이 친구들이 다 다 세리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죄인들이 아주 잔뜩 있는 그 안에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대화하시고 웃으시고 얘기하시고 교제를 하신다는 게 식탁교제 한다는 게 도무지 랍비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또돌이 랍비고 자기들 알아주지 않는 랍비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럴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랍비들은,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잣대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하면 죄인이고 저런 일을 하면 죄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류 가운데 레위 같은 세리들이 죄인으로 취급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갱신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메시아의 도리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앞당긴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통적인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은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참 거룩하게 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부도덕한 직업을 가진 사람 물론 아주 멸시를 했고 도대체 상종을 하질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 교회 경신운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또 그런 교회가 이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자기들의 모임이 유독 혹은 유일하게 참되고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예배 방식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자세를 갖는 거죠. 개신교의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단들이 이제 한국으로 대체로 왔는데 한국에 와서 그 교단이 더 많이 갈라져 버렸어요.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 자신들에게는 고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위한 비판이나 제안이 전혀 먹히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 따로 살림을 채워버리고. 비판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건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뭐 당신들이 고쳐. 그러니까, 아, 그럼 줬어. 그럼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나가가지고 따로 교단 세우고 또 교회 생기고 다 그런 식이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또 그러고요. 교회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반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빠지거나 좁은 정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향은 우리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획이 또 다른 계획으로 반복되면서 극단이 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계획되어야 합니다. 교회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나쁜 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다 그래야 되지만 우선 우리 자신들이 뭐 경신된 교회를 하겠다, 뭐 세계교회의 경우가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산상부원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면서 겸비와 사랑과 회개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염원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해석에다가 끌어놓으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지칭하셨어요. 위선자라고 하셨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유럽에서 십자군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군대입니다. 각 나라마다 군사를 모집해서 예루살렘이 모슬렘 국가의 그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예루살렘 우리 성지인데 이걸 탈환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많은 십자군 전쟁을 여섯 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열정이 곧 사라지고 모슬렘들한테 가서 학살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여러 가지 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기 기독교에서 지울 수 없는 이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후환이 있잖아요. 청교도들, 이분들도 동일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초기 청교도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분량의 책들을 냈어요. 지금도 청교도들의 책들이 열독되고 있습니다. 저도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후기 청교도들의 이 청교도 시대가 오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청교도들 가운데 후기 청교도들이 나중에 미국에도 건너왔단 말씀이에요. 건너와갖고 자기들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디안들 가서 학살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백인들을 먼저 와서 학살, 죽였으니까 가서 보복한 것이겠지만, 그 아주 무자비였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원래 훌륭했던 사람, 성경강의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이고, 훌륭한 역사적인 전 업적을 남긴 사람이 많은데, 이 후기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다, 뭐 복장이다, 뭐 촛불이다,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거룩한 삶의 척도로 그런 것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요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죄다 하고 관례나 규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판정하고 그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들의 율법적인 주일 성수 전통은 오늘날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신된 교회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에게 폐쇄된 멘탈리티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그 말이 진리예요. 의식이 깨었다는 교인들이나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에 속한 분들 중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배운 지식이 그냥 다인 것처럼 자기들의 교회였던 스타일이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종종 봐요.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부분에 쏠려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성숙하지 못하고 곡식이 제대로 익지 못하면 극단이 되고 자기 위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에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심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배울수록 사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일을 참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걸 알면서 상당히 겸비하게 되죠. 아, 과거에 내가 이런 것을 한지 잘못했구나. 그건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나의 이 알량한 신학이나 나의 경건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활동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더욱 찬양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어울리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또 의식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뭐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은 의인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인들을 메시아가 와서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성경,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짙은 것이었어요?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그분의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같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처럼 뭐 안식일 엄수하고 십일조 철저하게 내고 금식 자주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 눈에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인들의 발 문턱도 발을 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찌 낫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감히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메시아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말씀이거든요. 죄인들을 용서하신다고.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스가랴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이것이 이미 예견되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세상 죄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죄인들과 같이 매도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듣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건강한데 뭐 의사한테 갈 이유가 있느냐. 건강하면 의사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건강하지 않은 병자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현재 한 말과 그 태도와 너희들의 신학과 너희들의 전통과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하지 않은 병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그런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정죄하는 죄인들 못지않게 영적으로 아주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건강한 자로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것은 치명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에게는 구제가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바랄 텐데 우리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의인들입니까? 아버지, 의인들이 되지 말고 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게 내리는 예수님 자신의 선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으로 예수께 나가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 용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